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유럽의 병력을 증강하는 계획에 대응해 러시아가 3개 사단을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서부군구의 2개 사단 그리고 남부군구의 1개 사단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새로 배치되는 병력의 규모가 사단별로 1만 명씩 모두 3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조처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나토가 병력을 증강하는 데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또 새로 배치되는 병력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때 신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3일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패배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일 테드 크루즈 후보에 이어 이날 케이식 후보까지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선두를 달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유력 주자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엇갈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반면 라스무센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전국 지지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중국 부동산 재벌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청구 당위원회는 최근 런즈창 전 화이안그룹 회장에게 당내 관찰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산당에서 당내 관찰은 당적 박탈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공산당원이자 부동산 재벌로 중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런즈창은 관영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비판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글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런즈창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의원들의 반대로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의회의 반대로 정부 자금을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판매 지원 사업에 쓸 수 없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파키스탄에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파키스탄의 대터러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원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커 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은 미 의회에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인을 겨냥하는 반군 단체들을 지지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상대 국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라오스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공산당 서기장의 베이징 방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는 군사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최근 몇 주간 중국인들을 겨냥한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버스에 타고 있던 중국인 6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으며 한 회사 사무실에서는 반군들의 공격을 받아 중국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버스를 겨냥한 테러로 중국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미국의 구글과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구글 무인 자동차 개발팀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기술진이 협력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퍼시피카 100대를 무인 자동차로 개조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구글을 그동안 기존 차량을 개조해 2012년부터 무인 자동차를 시범 운행해 왔습니다. 구글은 이르면 2017년 무인 자동차 출시를 목표로 완성차 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구글의 제의를 거절해 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이 김정은 정권 붕괴나 군사혁명과 같은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97명입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뭐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렸다는 그 감정이 정말 낮았는데.
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늦은 밤부터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또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로 예상됩니다. 자,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is to convince North Korea's leaders that they have no viable alternative.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 know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gin by fully denuclearizing. But that is where the process is going to happen.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 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eah, the first step needs to be to let the sanctions take effect. I think you know the Chinese need to bear down.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이런 상당히 뭐 어려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또 핵실험 그러면 이제 핵실험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이라든가 SLBM 등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훈 전 한국 국정원 차장은 북한은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미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정권 붕괴나 쿠데타, 즉 군사혁명 상황에 대비해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3일 워싱턴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갈수록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고 갑작스런 정권 붕괴나 쿠데타 같은 급변 사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이러한 논의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중국이 원치 않아 관련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됐을 때 미국, 한국, 중국군이 어떠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인지, 각국 군 사이의 충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탈북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북중 간 기존 조약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반도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연방제를 할 것인지 단독 정부로 할 것인지, 정정협정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재건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누가 댈 것인지 등을 관련국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셔먼 전 차관은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특히 시간이 우리의 적이라며 경험이 없는 데다 호전적인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군사 능력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오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면서 용기, 능력, 적절한 시기 선택 등이 있어야 평화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제재 강화,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인권 논의, 급변 사태 논의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고 진지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셔먼 전 차관은 북핵 문제 해법의 선례로 이란 핵 협상을 꼽았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2년 동안 주요 6개국과 유럽연합, 이란이 각각 양자 협의를 하면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각국의 이익이 모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이란 핵개발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당사국들이 공동 목표, 공동 이해, 공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정권 붕괴와 군사혁명 가능성을 전직 외교관이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특히 셔먼 전 차관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자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셔먼 전 차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맡아 북핵 협상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에 있는 이란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북핵에 대해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이란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데 이번 방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양국이 수교 후 처음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북핵 불용 원칙이 반영된 데 대한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나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나 핵무기가 없어지는 게 이란의 기본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로하니 대통령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심때 단둘이 테이블에 앉아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가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 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비록 북핵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 압박 외교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 이란 간 협력 강화의 길이 트였다며 그동안 국제사회가 제기했던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개발 협력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기술 개발 협력에 관해서 또 다른 의미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수교 후 54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이란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4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은 이란과 양국 교역을 복원, 확대하기 위해 최대 미화 4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와 사회 기반시설, 보건의료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부가 오는 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와 류재승 한국 국방정책실장, 또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미국과 한국의 국방과 외교관계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탐지와 교련, 파괴, 방어인 이른바 4D 작전의 개념과 이행 지침을 구체화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며 미 국방정책 차관과 한국 국방정책 실장이 공동 주관합니다. 네,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모두 197명인데요. 저희 VOA는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년을 돌아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국 내 탈북 난민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5월 5일 탈북 난민 6명이 동남아시아 제3국을 거쳐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여성 4명 등 이들 6명은 며칠 뒤 워싱턴에서 BOA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입국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언제 잡힐까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유를 찾았다는 게 되게 기쁘고 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 너무나 다른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정책에 속아왔다.
자유의 땅에 왔는가 이런 미칠지 믿어 안 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하늘하면 되겠죠. 기회의 나라니까.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청도에 있을 때 그 인권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지난 2008년 3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미국에 입국한 조 씨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단체 재미 탈북민 연대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197명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전체 197명 가운데 여성이 118명으로 60%, 남성은 79명으로 4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약 80%가 여성인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49명, 40대가 3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14살에서 20살 사이가 30명, 14살 미만이 19명이었고 51살에서 64살 사이가 8명, 65살 이상이 2명이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켄터키주로 각각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뉴욕이 20명, 콜로라도가 18명, 유타가 16명, 버지니아와 애리조나주가 각각 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 난민들은 일리노이와 워싱턴,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오리건, 인디애나 등 미국 각 지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97명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대학 졸업이 29명, 기술학교 졸업이 11명을 기록하는 등 전체 70%가량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입국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한 탈북 난민 앤드류 씨는 미국에 도착하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죠. 뭐 진짜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렸다는 그 감정이 정말 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상 속에 꿈에 잠겨있는 듯한 잠 속에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영어를 하지 못해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탈북 난민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거처를 나와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는 일과 자동차를 마련하는 일 등 가장 시급한 일에서부터 은행 계좌 개설과 사회보장번호와 신분증 발급, 의료보험 신청 등 각종 서류 작업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2014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미셸 씨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든 적응이고 가는 데마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뭐 진짜에 뭐 쇼핑하러 가자 해도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굴도 모르지 너무 힘들었지.
또한 탈북 난민들은 처음에는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같은 힘든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앤드류 씨도 처음에는 유명 호텔 세탁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7.5불, 7불 50전 바꾸게 됐는데요. 어렵기도 하고요. 말을 모르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래도 뭐 일을 받아주고 일을 시킨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과거 북한이나 탈북 과정에서 겪은 힘든 경험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탈북 난민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난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정착에 성공하는 탈북 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제임스 씨는 지금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는 미국 정착에 성공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이제 1년 정도 뭐 지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길이 보였고, 그래서 1년 늦어서 2년 안에는 제가 이제 대기를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는 거로 제가 알아서 제가 회의하고 가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렇게 돼요.
지난 2008년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씨는 연소득 70만 달러를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탈북 난민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같은 처지에 탈북 난민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선 그레이스 씨는 2014년에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레이스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로 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상을 받고 나니까 많이 무겁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능력껏 떠올리고 많이 생각하죠.
첫 번째 탈북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6명 가운데 한 명인 데보라 씨는 10년 전 미국에 입국할 때 가졌던 꿈을 다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이게 정착하면서 그때 최초 꿈은 영어를 이제 미국 사람 같이 구사하면서 여기서 내 안정된 직업을 찾고 가족을 이루고 네. 행복한 생활을 사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저는 막 힘이 나고 그래서 네. 더 열심히 그냥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가족을 이루고 아기들 잘 키우고 똑같이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죠 여기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탈북 난민 미국 정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회 1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두 번째 시간에는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어떻게 정착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주 1회 운영하던 태국 방콕 노선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새벽에 도착해야 할 고려항공 비행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의 웹사이트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도착 예정인 북한의 고려항공편이 결항됐다고 표기했습니다. 출발 예정 항공편을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도 고려항공 옆에는 결항을 의미하는 취소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주 평양과 방콕을 정기 운항했던 고려항공 JS-253편이 도착하지 않았고 이로써 출발편인 JS-254편도 자동 취소된 겁니다. 해당 항공편의 중간 경유지인 중국 선양공항 웹사이트에서도 고려항공이 도착과 출발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고려항공이 선양 방콕 정기 운항 노선이 중단된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달 23일 태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고려항공이 4월 27일을 끝으로 방콕 노선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고려항공이 지상 서비스와 기내식 제공을 대행하는 타이항공도 해당 날짜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마지막이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방콕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고려항공이 노선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태국 정부는 강료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승인하면서 북한의 여객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고려항공이 운항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북한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 평양을 출발해 오후 7시 30분께 중국 선양에 착륙한 뒤 오후 8시 40분께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6시간의 비행을 거쳐 방콕에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 1시께 도착했었습니다. 이 항공편은 주로 방콕을 여행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늘 만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승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운항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태국 외교부에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했지만 3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려항공은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해 월 1회 쿠웨이트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일 막을 올리는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김 제1위원장의 우상화를 김일성이나 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월 북한 관영 매체에 방영된 기록영화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조선중앙TV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당대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도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당 국가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기하고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은 올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1억 2,2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필요 예산의 16%만 확보된 실정인데요. 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점차 줄고 있다고 유엔은 덧붙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금된 금액이 3일 현재 1,91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3일 발표한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 모금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은 금액은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2,20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민 1,3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대북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4,27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금 모금 추이를 보면 2010년에는 필요 예산의 17%가 거쳤고 2011년에는 40%, 2012년 60%, 2013년 48%, 2014년 42%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총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필요액의 38%인 4,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유엔기구들의 대북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지난해 예산으로 2,20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실제 모금액은 850만 달러로 목표액의 3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자금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했던 필수의약품의 70%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49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지원하려던 영양보충제도 130만여 명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불안정과 열악한 보건식수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체 주민의 70%인 1,800만여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 1,050만여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40만여 명의 임산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 등이 외부 지원 없이는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억류 당시를 회고한 비망록 Not Forgotten을 출간했습니다. 출간에 앞서 저희 VOA는 한국어 매체로는 처음으로 배 씨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억류부터 신문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 절차, 그리고 북한 측의 회유와 전직 대통령 방북 요구, 또 백악관 내 극비 방북 등에 대한 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이 잡혔는데 그게 억류된 지 한 반년쯤 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그때 안 하신 게 맞죠? 왜 그러셨나요?
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나라에서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제가 판단에 쓰지 않았고요.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변호사를 만나보고 선임할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변호사를 미리 만나보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재판 당일에 재판장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제가 변호사 선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전 변호인 접견권도 허용이 안 됐고 그럼 현지에서는 사실 미국인들 보호 문제를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스웨덴 대사는 재판에 참관을 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참여하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은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재판 과정을 뭐 한가운데서 당사자로서 체험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환경인데.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1시간 뭐 한 15분 남짓 걸렸고요. 하지만은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심이라는 과정을 4달 반 동안 모든 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판결하는 절차를 그들이 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그들이 뭐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미국인 서방이나 밖에서 봤던 그러한 시스템하고는 정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어렵죠.
네. 그 사실 재판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고 따라서 실질적인 형량보다는 북한 측에 정말 중요했던 건 사실 재판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책에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벌써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 후에 미국 정부의 태도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달렸다는 미리 언질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 결과는 어차피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유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몇 년도에 형을 받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내내 뭐 협상카드로 줄곧 사용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겠군요.
네, 특별히 제가 4월, 5월 달에는 미국과의 가장 텐션이 심했던 달이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로 갔던 상황이라서 제가 결국은 협상카드로 사용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네,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는 정말로 미국과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었나 보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진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최고 검사도 얘기하기를 자기 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관두고 군대 가는 걸 탄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곧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탄원해서 이제 전 나라가 전쟁을 임박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주체 사상 글쎄 이게 뭐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하나요? 북측이 그런 사상 쪽으로 케네스 베시를 오히려 전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도 책에 있던데요. 그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거기서는 이제 정치 지도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쪽으로 따지면은 뭐 정치 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이제 분이 저를 뭐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잘 있는지 뭐 건강 문제는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분이 저한테 주체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언질들을 하고 반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예심 과정에 있을 때 김정일이 쓴 주체 사상에 대해서라든지 김일성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양을 했습니다.
네. 억류 기간 내내 북한이 케네스 배시를 인질로 삼은 채 미국에 원했던 것은 뭐 결국 전직 미국 대통령의 방북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전직 대통령급이나 아니면 현직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와야 급이 맞고, 또 그만큼 제가 위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은 와야지만이 뭔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언지를 한 것이죠.
특정 이름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이름은 거론을 회피했는데,
네.
2009년도 여기자들 사건을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직접 원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이런 분이 왔었는데 왜 지금은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 뭐 카터,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또 클린턴 전 대통령 이렇게 네 명 남는데 그중에서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 밖에는 그렇게 떠오르는 인물도 달리 없네요. 그렇죠?
네, 제가 당시 그다음에도 1년이 지나가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누구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네.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또한 하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2016년에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되고, 카터 대통령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오기 어려울 거라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두 분은 뭐 그분들이 워낙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북한에서
아마 오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2009년도랑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랬더니 그러면 장관급이 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언지를 또 했습니다. 아마 캐리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오기를 이분들이 희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장관급인 클래퍼 정보국장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캐리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네,
네.
장관급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노동수용소가 북한 어디에 위치를 해 있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뭐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평양 외곽에 있고요. 평양시에 들어갑니다만은 시내에서 한 20분, 25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차로.
네. 수용소에서 조선신보와의 첫 인터뷰가 이루어졌었는데 인터뷰에서 할 말도 북한 측에서 미리 대충은 좀 정해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얘기하라고. 결국은 미국 정부에 대한 호소할 것과 가족들에게 호소할 것을 잘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은 줬죠.
네.
일단 지금 조선신보에서 다 질문을 다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북한 정부랑 협의한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수용소에서 이제 건강 악화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런데 이제 억류기를 이번에 보니까 처음 알려진 사실이 그때 미국 백악관 직원의 방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국가안보회의 NSC 소속으로 나와 있던데 누가 왔었던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제가 그 책에 밝히지 못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이제 비밀리에 방문한 걸로 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본인이 당시에 뭐 이름을 밝히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너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이름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네, 방문 목적은 정확히 뭐였는지 또 어떤
저의 석방을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대동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면서 케네스 배시 사진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 사진이 네. 가족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까?
네, 전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그것은 아마 백악관에 제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으로 찍어 가신 것 같습니다. 당시 방문 자체가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북이 2013년 8월로 잡혔었는데 억류 미국인 석방 교섭을 하러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때 풀려나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방북이 네. 그 뒤에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고 북한에 계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들으셨죠?
그 이유는 첫째,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로버트 킹 대사가 일본에서 군용기를 타고 오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졌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취소하고 그러면 민항 항공기를 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바로 B-52 폭격기 편대가 아마 한국에 무슨 시험 삼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불쾌하게 여겨서 그 방북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북이 취소돼서 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 오시는 걸 몰랐고 그분이 방북이 취소되고 한 일주일 후에 백악관에서 특사가 온 다음에 그다음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서야 제가 직접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네, 북한 억류 비망록 나트포 같은 을 출간한 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시였습니다. 2012년부터 2년 동안 이어진 억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세 번째 마지막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책 출간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열악한 인권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지현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com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북한 서적 출간은 매년 평균 20%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출간된 북한 관련 서적은 18권에 분야는 경제, 정치, 법, 역사, 단 4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04년 20%, 2010년 20%, 그리고 지난해에는 7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서적은 106권에 분야도 자서전, 건강, 문학, 여행, 교육, 역사 등 25개로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북한 관련 서적 출간이 138권으로 처음 100권을 넘었고 이후 거의 매년 100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서적은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그 가치 역시 점차 높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룬 미 스탠포드 대학 영문학 교수 애덤 존슨 씨의 소설 고아원 원장의 아들은 지난 2013년 언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퓰리처상 소설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바바라 데믹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 기자의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장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com에서 일반인 후기 1200건, 평점 5점 만점에 4.8이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레인 하든 전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자가 쓴 북한 관련 서적, 위대한 수령과 전투기 조종사가 미국 국제 언론인 클럽이 주는 코넬리우스 라이언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국제 문제에 관한 논픽션 우수 서적에 수여됩니다. 위대한 수령과 전투기 조종사는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미그 15 제트기를 몰고 탈북한 전 북한 공군 조종사 노금석 대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하든 씨는 탈북자 신동혁 씨를 주인공으로 한 14호 수용소 탈출을 펴냈습니다. 하든 씨는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북한 관련 서적 출간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merican public is getting a much richer picture of life inside North Korea.
새로운 서적 출간으로 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북한 내부의 삶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든 씨는 특히 탈북자들의 수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개인의 북한에서의 삶에서부터 탈출해 남한에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의 수기 14호 수용소 탈출을 읽은 미국인 앤드류 마로타 씨는 하든 씨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rue stories where a main character escapes from a trap of some kind. Whether or not that.
저 또한 수용소를 나온 탈북자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됐습니다.
마로타 씨는 북한 탈출이 어렵다고만 생각했지 탈북해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소개를 읽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로타 씨는 또 많은 미국인들이 핵 개발과 인권 문제 등으로 북한이 주요 뉴스에 등장하면서 북한이란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 관련 서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은 수적으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북한 관련 서적 수는 한국 관련 서적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 관련 서적은 북한 관련 서적보다 각각 40배, 8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이지현 인턴 기자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며칠째 북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죠. 내일도 오전까지는 비 오는 곳이 많다가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는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 오후를 기해서 비는 대부분 그치는데요. 다만 강계에는 오후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최저 기온 15도, 최고 19도, 남포 최저 14에서 또 최고는 18도입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19도, 강계는 최저 12, 최고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0도, 개성은 최저 14도, 최고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사리원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역시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요. 비 오는 곳도 있습니다. 장진 최저기온 5도, 최고기온 15도, 원산 최저기온은 12도, 최고 21도, 삼지연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자, 이어서 해상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 북부 또 서해 북부 앞바다의 물결은 2m 아래로 비교적 낮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후 들어서 물결이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압력으로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임시 휴전이 격전지인 알레포로 확대됐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벌인 전투로 이번 주에만 수십 명이 사망한 알레포에서 이미 전투가 잦아들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군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1일 새벽 1시를 기점으로 48시간 동안 휴전이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해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새 휴전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부군과 반군 모두 알레포에서 휴전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에서 휴전이 지켜지지 않고 전투가 격화되면서 시리아 주민 약 40만 명이 터키 접경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의원들의 반대로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의회의 반대로 정부 자금을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판매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 8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파키스탄에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근절 노력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지원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고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미 의회에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인을 겨냥하는 반군 단체들을 지지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한 중국 부동산 재벌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청구 당위원회는 최근 런즈창 전 화이안그룹 회장에게 당내 관찰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공산당에서 당내 관찰은 당적 박탈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처벌입니다. 공산당원이자 부동산 재벌로 중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는 런즈창은 관영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비판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글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런즈창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동유럽의 병력을 증강하는 계획에 대응해 러시아가 3개 사단을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서부군구의 2개 사단 그리고 남부군구의 1개 사단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새로 배치되는 병력의 규모가 사단별로 1만 명씩 모두 3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 조처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서 나토가 병력을 증강하는 데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나토가 러시아의 군사활동 강화에 맞서 폴란드와 발트 3국에 4개 대대 병력 약 4천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서방 관리들이 인용해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미국의 구글과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은 구글 무인 자동차 개발팀과 피아트 크라이슬러 기술진이 협력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미니밴 퍼시피카 100대를 무인 자동차로 개조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무인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구글은 그동안 기존 차량을 개조해 2012년부터 무인 자동차를 시험 운행해 왔습니다. 구글을 잃으면 2017년에 무인 자동차 출시를 목표로 완성차 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드 등 완성차 업체들은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구글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도요타 등에 비해 무인 자동차 기술이 뒤떨어진 탓에 구글과 제휴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4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케이식 후보는 3일 인디애나주 경선에서 패배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3일 테드 크루즈 후보에 이어 이날 케이식 후보까지 사퇴함으로써 그동안 선두를 달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됐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 유력 주자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엇갈린 수치가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CNN 방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클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후보를 1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앞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